단 한 명의 개인이 방구석에서 굴리던 가족 자금 때문에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이 하룻밤새 수십조 원을 날리고 휘청거렸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바로 2021년에 있었던 아케고스 캐피털 사태의 이야기인데요. 아니, 외부 투자자 돈도 안 받는 개인 자산 회사가 무너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연결고리가 정말 미스테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 네, 바로 청취자 여러분도 대중매체에서 헤지펀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짙은 틴팅을 한 고급 세단이나 요트, 아니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비밀스러운 천재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요새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은 화려한 영화 세트장이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한 기계장치와 배관들로 얽혀있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네, 바로 그 공장의 설계도를 오늘 우리가 낱낱이 뜯어볼 겁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오늘 다룰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2026년 6월 5일자로 코리아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공동 작성한 전문가용 입문서, 헤지펀드 시스템 보고서입니다.
아, 최신 전문가용 보고서군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이 뭐냐면 헤지펀드를 단순한 어떤 부자들의 투자처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가 위험을 가격화하고 자본을 배분하는 거대한 신경망으로 분석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신경망이라 표현이 아주 찰떡 같네요. 그래서 이번 심층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항상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갈망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헤지펀드가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떤 구조로 위험을 떠넘기는지 그 기계의 작동 원리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죠. 이름부터가 헤지, 그러니까 위험을 방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오프닝에서 말한 아케고스처럼 왜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엄청난 위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가요?
그 모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94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1949년이요? 생각보다 엄청 오래됐네요.
네.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라는 인물이 고안한 롱숏 주식 펀드가 최초의 헤지 펀드로 불리거든요. 당시 이 사람의 철학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어떤 철학이었죠?
저평가된 주식은 사고, 고평가된 주식은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아, 롱과 숏을 동시에 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거시경제의 큰 파도가 덮쳐와도 공매도를 쳐놓은 주식에서 수익이 나니까 전체 계좌의 손실을 방어, 즉 해지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아하, 그래서 헤지펀드군요. 시장이 무너져도 내 계좌는 지킨다.
네, 오직 종목을 고르는 매니저의 순수한 실력만으로 돈을 벌겠다는 아주 순수한 의도였죠.
원래 취지는 굉장히 안전하고 뭔가 학구적인 느낌이네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의 헤지펀드들은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보고서에서는 오늘날의 헤지펀드를 위험을 줄이는 펀드가 아니라 투자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모 운용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투자 제한이 적다. 그게 핵심이군요.
네. 일반 대중의 돈을 받는 뮤추얼 펀드를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투자자가 돈을 빼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유동성 규제가 아주 심하잖아요. 레버리지, 즉 빚을 내는 것에도 엄청나게 엄격한 제한이 있고요.
그렇죠. 내 펀드 환매했는데 돈 없다고 하면 난리 나니까요.
반면에 소수의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만 참여하는 헤지 펀드는 이런 빡빡한 규제에서 꽤 자유롭습니다.
아, 규제에서 자유롭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일반 대중이 타는 뮤추얼 펀드나 ETF가 정해진 항로와 고도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자동비행 여객기라면요.
네, 여객기.
헤지펀드는 파일럿이 공중제비를 돌든 수직낙하를 하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전투기 같은 건가요? 단, 탑승객은 아무나 탈 수 없고 추락의 위험도 스스로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거죠.
오, 아주 정확하고 훌륭한 비유입니다. 기업을 통째로 사서 10년씩 뜯어고치는 사모펀드, 즉 PE는 아예 지상에서 천천히 공장을 짓는 중장비에 가깝겠네요.
아, 중장비. 그것도 확 와닿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더해야 합니다. 그 헤지펀드라는 전투기들은 단순히 하늘에서 묘기만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뭘 하나요?
이들이 공매도라 엄청난 레버리지, 복잡한 파생상품이라는 무기를 들고 국채, 통화, 주식시장에 막 뛰어들면서 가격 발견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격 발견이요?
네. 시장에서 무엇이 진짜 적정 가격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거죠.
아,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거대한 전투기를 띄우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연료, 즉 대형 은행들의 자금이 투입되거든요.
빚을 엄청 낸다는 소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가 흔들리면 단순히 탑승객만 죽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은행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전투기의 고개 비행이 지상의 은행까지 뒤흔든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네요.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그 엄청난 자유도를 가진 전투기 조종사들, 그러니까 매니저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이 높은 수익률은 곧 매니저의 천재적인 실력 덕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위험한 환상이죠. 업계에서는 매니저의 순수한 요리 실력, 즉 펀드 운용 실력을 알파라고 부릅니다.
알파.
반대로 시장 전체가 상승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얻는 수익이나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써서 부풀려진 수익은 베타라고 부르죠.
알파와 베타, 차이가 확 나네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펀드가 연 14%의 수익을 냈다고 쳐봅시다. 겉보기엔 아주 훌륭하죠.
14%면 당장 돈 맡기고 싶죠.
하지만 그 수익을 현미경으로 쫙 들여다보니 나스닥이라는 시장 자체가 오른 덕분이 8%였고요.
절반 이상이 그냥 시장이 좋아서 났네요.
네, 그리고 돈을 빌려 쓴 레버리지 효과가 3%, 특정 기술주 섹터에 운 좋게 쏠려있던 효과가 2%였습니다.
헐, 그럼 8에 3에 2 더하면 벌써 13%인데요.
그렇죠. 이 모든 베타, 즉 거품을 걷어내고 나면 펀드 매니저의 진짜 실력인 순수 알파는 고작 1%에 불과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와, 완전 팩트 폭력이네요. 제가 아까 음식 얘기가 나와서 비유해보자면요.
네.
많은 펀드들이 셰프의 진짜 요리 실력, 그러니까 알파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거나 시장 상승장이라는 MSG를 듬뿍 치고서 미슐랭 3스타 요리인 척 한다는 거군요.
하하, 재미있는 비유네요. MSG를 잔뜩 친 미슐랭 요리. 하지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 왜요?
왜냐하면 그 MSG를 어느 타이밍에 그리고 얼마나 넣을지 결정하는 것도 사실 고도의 분석과 배짱이 필요하거든요.
아, 레버리지 조절도 실력이다.
네. 다만 핵심은 투자자들이 그 단순한 MSG의 맛에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 헤지 펀드들은 정교한 수학 모델을 사용해서 이 베타를 철저히 발라내고 진짜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내는 전략을 짭니다.
어떤 전략들이 있죠?
거시 경제 지표와 실제 가격의 괴리를 노리는 글로벌 매크로 전략도 있고요. 기업 인수합병 발표 직후에 생기는 미세한 가격 차이를 노리는 합병 차익 거래도 있습니다.
오, 다양하네요.
또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1초에도 수천 번씩 거래하는 퀀트 전략 같은 것도 아주 대표적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핫하다는 멀티매니저 플랫폼, 일명 팟샵이라는 곳입니다.
네, 팟샵. 요즘 대세죠.
이거는 수십, 수백 명의 요리사를 한 주방에 싹 모아놓고 각자 알아서 요리하게 하되 손실이 조금이라도 나면 가차없이 해고해버리는 무자비한 주방 운영 시스템 같은 건가요?
와, 묘사가 아주 정확합니다. 팟샵의 본질은 일반적인 투자회사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운영체제, 즉 OS에 가깝다고 분석하거든요.
투자회사가 아니라 OS다.
네, 중앙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수백 개의 팀, 즉 팟들에게 자본과 리스크 한도를 아주 정밀하게 쪼개줍니다. 그리고 각 팟이 시장의 방향성, 즉 아까 말한 베타에 베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요.
뽐수 쓰지 말고 진짜 실력만 보여줘라, 이거네요.
맞습니다. 오로지 알파만 창출하라고 요구하죠. 그 대신 엄청난 레버리지를 허용해 줍니다.
아, 빚은 얼마든지 쓰게 해준다.
네, 왜냐하면 1%의 작은 알파만 찾아내도 레버리지를 10배로 쓰면 10%의 수익이 되니까요.
철저하게 실력만 검증하되 그 작은 수익을 기계적으로 뻥튀기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잖아요. 조금만 방향이 틀려도 손실 역시 10배로 커집니다.
아, 그렇겠네요.
마진콜, 즉 추가 증거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순식간에 닥쳐오죠. 그래서 파시삽의 중앙 리스크 관리자들은 특정 팀이 손실 한도에 도달하면 그 매니저가 무슨 핑계를 대든 그냥 기계적으로 포지션을 강제 청산해버립니다.
와, 매니저 컴퓨터 전원을 그냥 꺼버리는 거네요.
네, 아주 냉혹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플랫폼 전체가 날아가기 때문이죠.
화려한 무대 위의 고개 비행 뒤에는 매니저의 직관이나 땀방울이 아니라 마진콜을 피하려는 차갑고 기계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군요.
네, 철저한 통제 시스템이죠.
자, 그럼 무대 뒤로 온 김에 투자자들의 불만을 제가 한번 대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헤지펀드에 당신의 돈을 맡기려면 값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잖아요. 흔히 2N20, 2N20이라고 하던데요.
네, 아주 전통적인 수수료 구도죠.
솔직히 수익의 20%를 떼어가는 건 100번 양보해서 성과급이니까 뭐 돈 벌어줬으니 오케이,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투자 원금의 2%를 매년 무조건 떼어간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만약에 펀드 수익률이 반토막 나서 내 돈이 팍팍 녹아내리고 있는데도 매니저들은 뭐 사무실 임대료나 내라면서 내 원금에서 매년 2%씩 꼬박꼬박 떼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합법적인 도둑질 아닌가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하게 분통 터져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투자자들, 즉 LP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방어를 하나요?
자신들을 보호할 방어장치들의 계약서에 겹겹이 넣어둡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이워터마크 조항입니다.
아, 하이워터마크. 저도 보고서에서 봤어요. 이거 일종의 비디오 게임 체크포인트 같은 거더라고요.
오, 체크포인트요?
네. 캐릭터가 죽고 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는 추가 점수를 안 주잖아요. 그것처럼 펀드가 손실을 내면 나중에 다시 수익이 나더라도 예전에 달성했던 최고점, 즉 체크포인트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매니저가 성과 보수를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구조 맞죠?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게다가 최소한의 기준 수익률을 넘어야만 보수를 주는 허들 레이트 같은 것도 있죠.
아, 5% 이상 벌어야 그때부터 성과급을 준다 이런 거군요.
네. 하지만 호스트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료보수 2%에 대한 불만은 업계 내에서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비율이 점차 낮아지거나 펀드 규모가 커지면 보수율이 변동되도록 구조가 바뀌는 추세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수백억 원을 넣을 때 단순히 과거 수익률 숫자나 수수료율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보나요? 매니저의 관상인가요?
하하, 관상이 아니라 운영 및 법무 실사에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펀드의 배관망이 튼튼한지를 탈탈 터는 거죠.
배관망이요? 아니, 펀드 매니저가 주식만 잘 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헤지펀드 창업자는 뛰어난 트레이딩 전문가인 동시에 견고한 투자 회사를 설계하는 아키텍트가 되어야 해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매니저가 투자자의 돈을 마음대로 들고 도망치지 못하게 자산을 독립적으로 보관해주는 수탁사도 있어야 하고요.
아, 돈통은 딴 데 맡겨두는군요.
네, 그리고 펀드가 진짜 얼마를 벌었는지 객관적으로 계산해주는 관리사도 필수적입니다. 매니저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죠.
성적표를 외부에서 채점하는 거네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돈과 주식을 무제한으로 빌려주는 대형은행의 프라임 브로커입니다. 이 모든 게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죠.
아, 프라임 브로커. 아까 오프닝에서 전투기와 지상의 은행을 연결한다고 했던 그 배관망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로죠.
당연히 규제기관들도 이 위험한 배관망을 유심히 보고 있겠죠. 보고서를 보니까 2026년에 미국 SEC나 CFTC 같은 규제 당국이 펀드 투명성을 좀 높이려고 펀 PF라는 보고 양식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제안했더라고요.
네, 보고서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죠.
반면에 2024년에는 연방항소법원이 SEC의 과도한 사모펀드 규제 규칙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요. 막 싸우고 있던데요.
맞아요. 규제기관은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배관망 안을 훤히 들여다보려 하고 펀드 업계는 사적 계약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는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거 좀 흥미진진한 싸움이네요.
이 방송에서는 이 규제의 옳고 그름을 정치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객관적인 규제 환경의 변화가 헤지펀드의 운영 비용을 높이고 있고 업계 구조를 실시간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주 논리적인 모순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모순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이워터마크니, 수탁사니, 관리사니, 프라임 브로커니 하는 완벽해 보이는 배관망과 철저한 디스크 관리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죠.
그런데 도대체 왜 역사적으로 헤지펀드들은 가끔씩 처참하게 폭발해서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놓는 겁니까?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보고서는 이 현상을 리스크 스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리스크 스택이요? 위험이 쌓인다는 건가요?
네, 위험이 도미노처럼 겹겹이 쌓여 있다가 한 번에 무너진다는 거죠.
어떻게 무너지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스택 하단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시장 가격의 하락에서 시작합니다. 주식이 좀 떨어진 거죠.
네, 그건 흔한 일이죠.
하지만 여기에 레버리지라는 엄청난 기름이 부어지고 팔고 싶어도 시장에서 팔 수 없는 유동성 고갈의 좁은 골목을 만나게 됩니다.
아, 빚은 갚아야 하는데 주식은 안 팔린다.
그렇죠. 그러면 펀드 내부의 문제가 드디어 외부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려준 거래 상대방, 즉 은행의 프라임 브로커들에게 위험이 쫙 전염되고요.
은행까지 불이 옮겨붙네요.
결국 펀드의 평판이 붕괴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아, 그러면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질문, 아케고스 캐피털 사태의 메커니즘을 지금 풀어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메커니즘의 결정판이죠.
아니, 외부 투자자 돈도 없고 패밀리 오피스 형태로 자기들 돈만 굴린 개인 회사였는데 도대체 왜 전 세계 대형 은행들이 수조 원씩 손실을 본 겁니까? 이 도미노가 어떻게 작동한 거죠?
아케고스 사태는 총 수익 스왑, 영어로 토탈 리턴 스왑이라고 부르는 파생상품의 무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스왑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호수님, 만약에 헤지펀드가 특정 주식을 시장에서 엄청나게 막 무진장 사고 싶다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주식시장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이 좀 모자라면 은행에서 주식 담보대출 같은 걸 받든지요.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펀드가 특정 주식을 5% 이상 대량으로 사들이면 규제 당국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아, 시장에 나 이거 산다 하고 소문을 내야 하는군요.
네, 그러면 자신의 투자 전략이 만천하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아케고스는 꼼수를 썼습니다. 직접 사지 않고 은행을 찾아간 거죠.
은행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은행아, 네 이름으로 저 주식을 좀 사. 그리고 주식이 오르면 그 수익국을 나한테 줘. 만약 떨어지면 손실은 내가 다 물어낼게. 대신 나는 너한테 짭짤한 수수료를 줄게.
헐, 이게 수합인가요?
네, 바로 이게 총수액 수합입니다.
와, 그러면 시장의 잔고에는 아케고스가 아니라 은행이 주식을 산 것으로 기록되겠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투명망토를 쓴 거군요. 자기가 샀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정확합니다. 투명망토를 썼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레버리지까지 숨겨서 일으켰어요. 아케고스는 이 은행 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수합 계약을 마구맺었습니다.
은행들은 몰랐나요?
은행들은 서로 아케고스가 다른 곳에서 얼마나 빚을 냈는지 알 길이 전혀 없었죠.
각자 비밀 계약이니까.
그러다 아케고스가 베팅한 주식들이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아케고스가 은행에 손실을 물어내야 하는데 아케고스엔 이미 그럴 돈이 없었죠. 결국 파산해버렸습니다.
아, 그럼 주식 들고 있던 은행들은요?
수합 계약을 맺고 대신 주식을 들고 있던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고스란히 그 어마어마한 손실을 뒤집어 쓴 겁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사적인 자본의 실패가 파생상품이라는 숨겨진 배관을 타고 공공의 유동성, 즉 은행 시스템 위기로 전이된 아주 완벽하고 무서운 사례죠.
은행들이 수수료 몇 푼 더 벌어보려다가 자기들이 만든 파생상품의 맹점에 스스로 당한 거네요.
네, 참사에 가까웠죠.
그럼 다른 실패 사례들은 어떤가요? 아, 1998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그 유명한 LTCM 사태도 있잖아요.
LTCM은 그야말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만든 완벽한 수학 모델을 맹신했습니다.
천재들의 실패군요.
그들은 A자산이 오르면 B자산은 메린다는 식의 역사적인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썼어요.
완벽하게 해체했다고 믿은 거네요.
네, 하지만 19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즉 국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지자 모델이고 뭐고 없이 모든 자산이 동시에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패닉이 온 거군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수학 모델의 상관관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완전히 붕괴해버린 겁니다.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2021년에 멜빈 캐피털이 겪은 게임스탑 사태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거대 헤지펀드를 무너뜨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영화로도 나왔고요.
네, 아주 극적인 사건이었죠.
이것도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숏 스퀴즈니 옵션 감마니 하는 엄청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던데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멜빈 캐피털은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의 가치가 이제 없다고 판단해서 막대한 공매도, 즉 숏을 쳤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베팅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레딧 같은 소셜미디어에 모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합심해서 게임스탑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가가 거꾸로 톡등해버렸죠?
네. 멜빈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니까 눈앞이 정말 캄캄했겠죠.
당장 막아야 살겠네요.
맞습니다. 손실을 막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가격이라도 시장에서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합니다. 이걸 바로 숏 스퀴즈라고 부릅니다.
아, 매도했던 세력이 살기 위해서 강제로 매수세로 돌변한다.
네, 그러면서 주가를 기하급수적으로 더 폭등시키는 현상이죠. 여기에 옵션 감마 효과라는 게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감마는 뭔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직접 사는 걸 넘어서 주가가 오르는 것에 베팅하는 콜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였거든요.
파생상품까지 샀군요.
그러자 개인에게 옵션을 판 딜러들은 자신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실제 주식을 또 사들여야만 했습니다.
와, 완전히 상승의 연쇄작용이 일어난 거네요. 개미들의 군집 심리, 거기에 숏 스퀴즈, 그리고 시스템에 기계적인 옵션 매수까지 결합되니까 멜빈 캐피털 같은 거대 펀드도 순식간에 박살이 난 거군요.
네, 시장의 광기가 시스템적 구조와 만났을 때 파괴력을 보여줬죠.
그럼 마지막으로 역사상 최악의 사기국으로 불리는 버니 메이도프 사태는 어떤가요? 이건 솔직히 투자 전략의 실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합니다. 메이도프 사태는 전략 실패가 아니라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다단계 사기 말씀이시죠?
네,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온 사람에게 수익을 쥐어주는 돌려막기였죠.
어떻게 그 똑똑한 월스트리트에서 그런 일이 수십 년간 가능했을까요?
바로 아까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배관망, 즉 펀드를 감시할 독립적인 수탁사와 관리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돈통을 밖으로 안 빼놨군요.
네, 메이도프의 회사가 직접 거래도 하고 고객 자산 보관도 하고 수익률 장부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썼습니다.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이 시스템이 어디까지 썩어 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와, 실패의 역사들을 쫙 듣고 나니까 정말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파국의 위험을 늘 안고 있고 한번 터지면 시스템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자본주의는 헤지펀드라는 이 거대한 금융 권력을 계속 살려두고 심지어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이들이 수행하는 아주 필수적인 순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헤지펀드도 좋은 일을 하나요?
그럼요. 현대 금융 생태계에서 매우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죠. 레이 달리오의 브리즈워터 같은 거시경제 펀드나 켄 그리핀의 시타델, 방금 말한 퀀트의 르네상스, 폴 엘리엇 승어의 행동주의 펀드. 이 거인들은 각기 다른 철학으로 시장의 비효율을 맹렬하게 공략합니다.
비효율을 공략한다.
가장 큰 순기능은 아까 언급한 가격 발견입니다. 모두가 막 열광하면서 거품이 낄 때 과대평가된 자산을 숏, 즉 공매도 쳐서 가격의 균형을 억지로 맞춥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군요.
게다가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아무도 주식을 안 사려 할 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죠.
아무도 안 살 때 사준다.
네. 그리고 연기금이나 전통적인 은행들이 빡빡한 규제 때문에 떠안기 싫어하는 묵직한 위험들을 자신들이 높은 수익을 대가로 대신 짊어져주는 겁니다. 일종의 쓰레기통 역할도 하는 셈이죠.
요약하자면 시장 곳곳에 낀 거품을 쫙 빼고 비효율이라는 찌꺼기들을 잡아먹는 자본주의의 강력한 면역세포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면역세포,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레버리지라는 마약에 과도하게 중독되면 오히려 정상적인 세포와 장기들, 그러니까 대형 은행과 실물 경제까지 싹 다 파괴해버리는 치명적인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오,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면역세포와 자가 면역질환이라는 그 아슬아슬한 양면성이 바로 헤지펀드의 본질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아주 뚜렷하네요.
그렇죠. 사모구조의 불투명성을 이용해서 정보를 독점하고 이익은 극소수가 챙겨가면서도 아케고스 사태처럼 실패의 총고선은 사회 전체로 떠넘길 수 있는 권력의 그림자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씁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군요.
그래서 오늘 다룬 헤지펀드 시스템 보고서의 최종 결론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헤지펀드를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과악의 이분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신에 어떤 펀드의 전략이 어떤 위험을 누구에게로 이전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 실패가 우리 사회의 공공비용으로 청구될 가능성은 없는가를 차갑게 분석하고 끊임없이 감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와, 정말 압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 바로 청취자 여러분.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셨네요.
우리는 오늘 헐리우드 영화 속에 등장하던 그 신비로운 비밀금고의 문을 완전히 부수고 그 내부 배관망을 낱낱이 해부해보았습니다.
속이 좀 시원해지셨기를 바랍니다.
헤지펀드는 단순한 부자들의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14% 수익률 뒤에 숨겨진 알파와 베타의 진실, 파치압이라는 냉혹한 운영체제, 프라임 브로커와 수합이 만들어내는 은닉된 레버리지의 엄청난 폭발력.
네, 그리고 파산의 도미노 현상까지 다뤘죠.
맞습니다. 현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위험을 사고팔며 권력을 조직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하고도 위태로운 거대 기계 장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대화가 여러분이 앞으로 금융 뉴스를 접하실 때 표면적인 수익률이나 스캔들 너머에 있는 리스크의 진짜 이동 경로를 짚어내는 날카로운 렌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 깊이 있는 지적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를 찌릿하게 자극할 마지막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보려 합니다.
뭔가요?
아까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퀀트 펀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네, 초고속 매매 전략이요.
지금 최첨단 헤지 펀드들은 우주에 떠있는 위성사진으로 대형마트 주차장의 차량 수를 하나하나 세고 전 세계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긁어 모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청동원해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기도 전에 0.001초 단위로 미래를 예측하고 있죠.
정말 무서울 정도의 데이터 수집력이죠.
그런데 만약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런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헤지펀드들이 인간의 땀방울이 밴 실물 경제나 기업의 진짜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AI와 슈퍼컴퓨터들끼리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서로의 데이터와 포지션을 뺏고 뺏기는 그들만의 데이터 전쟁에만 몰두하게 된다면요.
와, 그거 진짜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네요.
그때 우리가 부르는 금융시장이라는 공간은 진짜 인류의 경제와는 완전하게 단절된 채 거대한 기계들의 무의미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전락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소름 돋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 거대한 자본의 공장은 어쩌면 이미 인간의 손을 완전히 떠나서 스스로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버실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이 서늘한 질문을 오늘 밤 한번 깊게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청취자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식 탐험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